오늘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는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DNA 속에 농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농부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신 우리 예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역사관이 궁금하지요. 예수님은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그대로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농사의 관점으로 농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시의 세상을 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 모든 것이 농사로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자식 농사, 정치도 나라 농사입니다. 경제도 기업 농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웠던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갈급한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몽땅 다 나왔어요.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분명히 농부의 관점으로, 농사짓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말 프로 사업가들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그들은 돈이 보입니다.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들은 그때 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예요. 진짜 프로 선교사는요 도저히 미션 임파서블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교사들입니다. 눈이 달라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입니까? 농사짓는 농부의 눈으로 추수할 것들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 적어도 한 60몇 군데 기관과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주 파송 선교사는 아니고 여러 선교사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김효성, 고윤희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분들이 잠깐 한국에 다니러 오셨다가 이제 8월 말에 복귀합니다. 자 이제 복귀한다고 그래서 선교지로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갑니까? 얼마나 먼 곳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먼저 갑니다. 여러 시간 걸리잖아요.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도네시아 국내선 비행기로 7시간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서 거기서 내려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1시간 반 또 경비행기를 타고 또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서 그게 끝이 아니고 또 거기서 다 짐들 이고지고 한참 걸어 들어가야 오지에 부족민들, 원시 부족민들이 사는 정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어디 있겠지. 대부분 선교사님들 도시에 많이 있잖아요. 애들까지 데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두 분 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야에는 거의 박사급의 전문가들입니다. 국내에 있으면 뭘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분들인데 왜 거기까지 갑니까? 그 도대체 요즘 뭐 우리나라 브라이어트의 대사가 정글 탐험, 뭐 오지 탐험 아닙니까? 왜 한 번쯤 탐험이 아니라 거기에 가족들까지 가서 거기 삽니까? 그리고 그 일생을 성경을 번역하고 그 몇천 명도 안 되는 부족민들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고 언어 교육하고 교회 짓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왜? 그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람들을 보고 목자가 없어, 영혼의 임자가 없어, 그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이 땅 끝까지, 이 세상에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두 분 선교사님 마음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그 헌신의 과정에 많은 갈등과 대가지불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강권, 여기에 강권당해서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있는지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한국은 교회가 5만 개, 많게는 6만 개까지 봅니다. 목회자 수십만 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한국 사회에 오셔서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점점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외면하고 비판하고 또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더 마음 깊은 곳을 가면은요,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마른 것은 뭐냐?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진짜 배기에 목마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배길까요? 기쁨의 교회 진짜일까요?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두렵고 떨려요. 누구도 이 질문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뿐이죠. 진정성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저는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도요, 정말 귀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이런 교회들은 많이 숨어 있어요. 꼭 예? 산에 뭐 송이같이 산산같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만나고 배우고 네트워킹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엄청난 도전을 주는지. 그런 교회 하나 만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를 교제하니까 꼭 영적인 산삼을 먹은 것 같이 제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도전이 임하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교육자 전략 수행을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 교회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충북 보은에 있는 보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보나교회, 보나교회. 그런데 그 교회 충북 보은에 아주 깡촌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교인 수가 글쎄요 한 40여 명 될까요? 근데 왜 목회자들 이끌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보고 배우려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니까요. 이 교회는 오래전에 한 목회자와 의기투합된 성도들이 공동체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체험 마을로, 유기농 마을로, 고소득 마을로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도 연합하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기농업과 양계장 사업을 통해가지고요, 이 한 40여 명 되는 교회가 전 세계에 60개국 이상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껏에 한 30개국 될까요? 60개국 이상. 우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덩치만 크지 메가리가 없어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시골 교회, 그 시골 지역에서 선교지에 선교사를 돕겠다고 물과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마을 안에, 연구소로 들어가봤자 별거 없어요. 작업장 같은데 그 연구소장님이 중졸. 그런데도 요긴하게 풍력발전기, 미생물 정수기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나 교회의 한쪽 벽에 종이로 만든 달기, 전 세계지도, 그 세계지도 곳곳에 꽂혀 있더라고요. 도대체 달기 뭡니까? 물었더니 이 교회가 지도하고 어느 정도 도와줘가지고 전 세계에 세워진 양계장 표시랍니다. 근데 양계장이 세워지면 아다시피 닭은 매일 알을 낳아요. 그리고 다 크고 나면 이제 또 닭 고기로도 먹잖아요. 닭이 너무너무 고마운 짐승이더만요. 그런데 선교지는 다 열악한 상황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양계장 하나가 세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활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자립이 돼. 그래가지고 자립형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양계장 세워진 곳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뭐냐? 양일교회, 양이교회, 양삼교회, 양사교회. 양계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든지. 큰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성전을 가면 거기서 한 5분, 10분 거리 전부 다 그런 필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교회지만 사실은요, 대한민국에는 서울 그리고 강남 빼놓고는 전부 다 시골입니다. 같은 시골교회로서 제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주받은 지역,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복음의 DNA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된 몇몇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또 지난번 휴가 때 미국 LA 지역에 Church of Southland 교회에서 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믿음 많이 자랐어요. 저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커요. 아이고, 팔불출이다. 근데 그 아들이 관계되는 교회라서 제가 갔어요. 특별히 그 교회는 코리안 아메리칸 1.5세 2세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백인들, 흑인들까지, 히스패닉들까지 연결된 다인종 연합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그 미국 사회 아시안 아메리칸들, 소수계들을 집중적으로 제자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력화하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급성장하고 있는 신생교회들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교회의 성도들 중에 준비된 자들이 중국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국, 대만,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신학교와 교회 사역,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는 다 배우고 싶다니까 랭귀지 스쿨을 열어줘요, 현지에. 뭐 너무 잘 돼,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또 심지어는 여러분, 요구르트 가게, 더운 나라 미얀마 라오스 같은데, 또 팥빙수 가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현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돕는 연합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이들 교회는요, X-Ministry International, AMI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위해서 지난 12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과 전 세계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교회가 확산되고 개척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의기투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제 신학교 후배 목사님들 두 분이 인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6년 개척한 지 한 5, 6년 됐는데 두 교회가 연합한 전교인 연합 수련회의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시차도 막 헷갈리는데 그냥 갔어요. 1년 전부터 좀 부탁을 해서. 이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다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그 선교단체 출신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인 평균 연령 30대 초반, 제가 거기에서 거의 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처럼 받은 원로 대접. 여기다가 수련회 참석률이요, 전교인 수련회 평균 참석률이 80%에서 90%. 수련회 기간 4박 5일. 더 인상적인 것은 뭐 모여봤자 한 몇백 명 안 되는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에 그 교회와 관계되는 선교사 가정만 6가정이 참여했고요, 선교자 간사들과 선교 후보생들만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지만 얼마나 민첩하고 전투력이 막강한 교회인지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 어른 노릇 한다고 밥을 샀어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글쎄요 여러분, 그 여섯 가정의 선교사님들 중에 세 가정 이상이 다 소위 전문인 비즈니스 자비량 선교사들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최초에 50대 한 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물 개발하는 토목회사를 운영한 지 한 28년 되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CEO입니다. CEO. 뭐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선교사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체도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넘게 최전방 개척 선교지에 물 개발 사업을 해주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젊은이들 교회니까 경험이 부족한 이분이 거의 뭐 사찰 집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너무 멋진 거야. 그런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한 선교사님 자꾸 알을 까는 거예요.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변호사 시험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변호사 되기가. 변호사 되고 하나님이 계속 비전을 주셔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우리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돕고 우리 한국 교민들을 도우면서 거기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중아시아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어떤 가게를 하냐, 복사기하고 컴퓨터 소모품 가게를 해요. 돈 잘 벌립니까 했더니 아직은 겨우 유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해. 목사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준비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서 비전을 열고 노하우를 제시하고 네트워킹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시행착오도 감당할 정도의 각오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들 세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우선 별로 패배의식이 없습니다. 요새 다 얼마나 먹고 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그들도 씨름하고 고생하지만 비교적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고 있어요. 패배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고도 창조적인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교회 나가도 매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무능한 것 같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데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적당한 도전을 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모든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고요? 나아요. 후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아하,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절망적이다는 시대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새싹을, 새순을 새롭게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비전에 앞장서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어렵다, 전도는 불가능하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선교사도 아니다, 나이 많이 들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95세의 나이에 미국의 각성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또 나섰어요. 95세의 나이에 노망이 든 겁니까? 16,000개 미국 교회가 지금 연합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연합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닌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 주님의 눈에는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입니다. 추수할 것들이 보입니다. 일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보면은 기회가 보여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들을 보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에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부의 눈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눈이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눈이 다 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 다 하나님 나라, 내가 나중에 돈 벌고 내가 자리 잡으면 다 좋은 일, 그 꿈,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기도 다 어디 갔습니까? 눈이 다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코박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요? 95세 빌리 그레함, 갈래 85세. 제가 95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95세 돼서 뭐 할지 한번 보세요. 계속 돌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 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러니까요 뭐 지금 새로운 성전 뭐 하고 있는데, 전 교회는 별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왜? 어차피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봐.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 마음과 이 꿈을 가지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들이 솟구쳐 나와요. 그런데 저희 사모님이 계속, 여보 제발 사람 많은 데 가서 절제 좀 해, 말 많이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한 5시간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아이디어가 생겨나요. 그런데 자원이 없어.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만한 용사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충해 줄게, 보충.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충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보충하는지는 몰라도. 인생 훅 갑니다, 훅 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일하고 헌신하고 드립니까? 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다고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티끌 모아 태산인데.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기회가 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열정이 생겨납니다. 이제 겨우 70, 75세, 80대 가지고 종친 거 아닙니다. 95세! 건강도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일할 게 있어야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고 약수만 먹고 산책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일이? 영적인 노후 대책을 세웠어요. 새롭게 불붙어서 일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년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동안 너무 집회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한 당분간 몇 년은 선교지에 과학자, 기술자, 공무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모시고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현지에서 디스커션 하겠어요. 토론회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모델들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큰 도전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체 여기에 매여버리면은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신앙생활 쉽게 하시려고 하는 분은 고민하세요. 여기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숨을 드릴 만한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이루고 싶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 나라의 농사,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이 민족을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선봉의 리더십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 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 영적인 눈에 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꿈과 열정과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비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closed system, 닫힌 이 세상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히 열린 오픈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